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특별히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셔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75세 됐었을 때쯤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불러주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부르심의 배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잘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를 통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그 이전의 계보를 우리가 쭉 보면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 아벨이라는 아들이 죽죠. 그래서 아벨 이후에 누가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로 이어지죠? 셋이라는 아들이 계보로 이어지고 그 셋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게서 샘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샘에게서 이제 샘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그를 찾아와 불러주시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 땅, 즉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쌓던 자들 중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바벨탑 쌓던 사건이 찾아오죠. 그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영원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만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먼저 불러주시며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처음 주신 이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을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의 명령을 우리가 좀 자세히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같은 명을 주시고 같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처음 주신 명령이 뭐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와 불러주신 후에 가장 처음 주시는 명령도 바로 이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에 속해 있었던 그 땅, 그 세상, 그리고 내가 전에 속해 있었던 그 백성들, 내가 전에 속해 있었던 그 가족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라는 겁니다. 좀 무시무시한 명령처럼 들리지 않나요? 떠나고 버리라. 그런데 이 명령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명령의 목적은 그저 떠나고 버리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명령이 있다는 거죠. 뭐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을 얻으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족들을 얻고 거기에 속하여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얻으라. 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에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삶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명한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이루시지 않는 걸 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늘 살펴보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건져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가실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그러함으로 떠나고 버리라 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이 언약기업으로 주실 새로운 땅, 구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기업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았던 본토와 친척과 육체의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복된 명령이죠.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속한 곳, 아브라함이 속하게 된, 아브라함이 얻게 된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떠나고 버리라. 그 자체로는 귀에 거슬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욱 복된 현실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왕국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라, 버리라. 왜?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기업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고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속한 곳이 속한 백성들이 아니요. 그들의 영원한 참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것을 얻으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새로운 영원한 현실을 믿음으로 붙들라. 소유하라.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 떠나라, 버리라는 명령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고 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구원에서 이뤄가시는, 우리 삶에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완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천국 영화에 이르는 게 구원의 완성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현실이 천국에서의 영화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결국 어떠한 여정인가? 천국을 향해 이 세상을 떠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나오죠. 아, 그러면 세상 삶을 다 무시하라는 거냐? 세상에서의 현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냐? 그러면 우리 다 세상 버리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떠나고 버리라는 메시지가 복된 소리로 안 들려요. 그냥 괴롭고 듣기 싫고 근심이 되는 소리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더욱 복된 현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나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시죠?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겠다 그런다고요.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으로 떠나고 버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가정성경 공부할 때 연결해서 보겠지만 오늘은 먼저 본토를 떠나는 삶, 이것이 무슨 삶인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하실 때 이 본토를 가리키는 단어가 원어로는 에레츠라는 그냥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 땅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땅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하나님이 언약 기업으로 주실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세상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삶. 당시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은 그 전에 그 창세기 10장, 11장 바벨톱을 쌓던 자들이 모여서 이룬 인간의 도성인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땅 하면 바벨론 땅 아니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삶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75년 동안 뿌리 깊게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75년 동안 산 삶을 그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뿌리 깊게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았는데. 이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망할 자로 75년이나 살았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게 세상 삶이 박혀 있었을까요? 세상의 원리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인간의 도성에서 나오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도성에 속한 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게, 자라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도 천국도 없던 삶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천국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여정에서는 구약적인 의미로 바벨 땅을 바벨론 땅을 떠나 갈대아 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실 언약 기업의 땅인 가나안에 속하는 것으로 이 부르심이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속한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전히 장막 생활을 하며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리고 떠나는 성도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본토를 떠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본토. 하나님 없이 살던 삶. 내가 하나님이 되어 철저히 인간의 원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삶. 떠나라. 버리라. 이 세상은 우리의 거할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았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결국 다 떠나고 버릴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예배 없이, 그리고 돌아갈 본향 없이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던 삶에서 떠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그곳에 속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버리고 떠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떠나고 버리라는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왜? 억지로 안 됩니다. 더 나은 게 보여야 버리고 떠나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빌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가요. 하란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어야 하란에서 나와요. 세상을 바로 완전히 떠나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현실을 이뤄놓으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기업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완전하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 천국은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상도 갖게 하고 천국도 갖게 하시는 걸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떠나야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축복을 얻기 위해 세상은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버려야 예수님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억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천국 영광이 이 세상의 어느 영광에도 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느 보화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이심을 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과 천국을 더욱 붙들게 하시어 더욱 세상을 떠나고 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더 좋은 게 보여야 썩은 것을 버릴 수 있죠. 좋은 게 보이지 않으면 썩은 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경한 고난과 모든 세상 것들을 이기고 버리고 떠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네, 잘 쉬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 큰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리는 겁니다. 천국의 더 큰 보화를 알게 된 성도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과 천국을 얻은 것으로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더 나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 기꺼이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누려도요. 결국은 이 세상 것들은 다 언약 저주 아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쇠하고 사라질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기까지만 유지되도록 놔두신 일반 저주의 땅. 여기서 아무리 누려도 그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죄인들의 인생과 같이 다 잠시 있다 사라지고 쇠할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얘기하시죠. 세상에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인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바치시기까지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여 영원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세상에 쇠할 것들 주시기 위해 아들 바치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헛된 세상을 얻으려고 예수님과 천국을 버리고 결국 죽음과 심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바보가 아니에요. 뭐가 난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의 얘기 나오죠. 우리 몇 번씩 봤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부자 관원이 왔을 때 그 부자 관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부자 관원은 자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였죠. 예수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딱 한 말씀 하세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은 거예요.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얻으라. 새 것을.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천국 보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냥 나눠주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이 왔으니 그걸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더 나은 기업을 얻기 위해 본토를 떠나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얻기 위해 이 세상만 바라보던 삶, 이 세상만 구하던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천국의 보화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기업이신지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만 들렸을까요, 귀에? 하늘의 보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만 들렸을까요? 뭐라고? 무슨 소리만 들렸을까요?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버리고 떠나라. 세상 재물을 팔아 나눠주라는 것만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기뻐해야죠. 더 나은 보화, 더 나은 기업이 왔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버리고 떠나라는 소리만 들리니까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번에 제가 그 한국에 가서 좀 여담이지만 그 친구들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갈수록 그렇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고 우린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열심히 인내하며 그 길을 가자. 그랬더니 그 돌아갈 본향이라는 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아, 그래도 여기의 삶이 중요한데. 억지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닌데. 천국을 바라보자는 건데. 천국은 들리지가 않고 세상을 무시하는 것만 것으로만 듣게 되는 거죠. 이 부자관은 지금 그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요 보화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젠 내가 너의 것이라.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보화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또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기업을 가지고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을 얻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천국을 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모습이죠? 세상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실 언약 기업의 땅을 버린 에서와 같은 모습이죠. 망령된 자라. 세상 떡과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데 그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물 안 준다고 떡 안 준다고 그 귀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만큼도 여겨지지 않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뒤에 따라오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죠. 누가 나오죠? 부자 청년 뒤에 19장에 가면 예, 세리 삭개오. 비교가 되죠.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찾아와 그의 집에 유하겠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똑같이 부자 관원과 같이 부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 삭개오한테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세상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얻은 후에 어떻게 하죠?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줍니다. 문제는 팔고 안 팔고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나은 보화로 소유하고 있는가? 천국을 더 나은 기업으로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고 버리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떠나고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이 내 삶에 더 나은 기업과 보화가 되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죠. 삭개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셨듯이 이제 삭개오를 찾아와 불러주시며 천국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떠나게 합니다. 삭개오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자원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따라가려면 세상에서는 돈도 벌지 말고 있는 거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 어떤 보화와 기업을 더 나은 것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버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이 믿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버리게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세상 재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당시에 부자는 옛 언약에 따라 언약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겨지던 자였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다면 그런 언약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 중에 그래도 상위층에 속한 것 같은 그런 자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부자 관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삭개오가 세상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더 나은 기업과 보화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더 나은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마음씨 좋은 자선사업가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산 지혜로운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본토를 떠나라 명하실 때에도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러셨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가장 큰 보화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세상을 떠나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떠났다가도 옛 세상을 잊지 못해서 또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에요.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면 애굽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 안주하다가 살다가 망하고 죽을 거예요. 그때에도 누가 먼저 찾아가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버려 두면 길 잃은 양처럼 제갈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러주셔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더욱 떠나고 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슬프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 되어 있어서 나쁘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만 기억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고난과 시련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은 축복이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으로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죠. 우리의 고난과 시련조차도 왜 축복이냐? 계속해서 떠나고 버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부르시며 명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심각하죠. 이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무엇만 귀에 들어오냐면 버리라 떠나라는 소리만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우 기독교 너무 힘들다. 맨날 버리고 떠나래. 귀에 거슬린다. 세상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지금 있는 건 무조건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버리고 떠나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 나은 기업, 더 나은 보화를 주셨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세상을 다 빼앗기고 세상에서 다 망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의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게 떠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믿으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모세,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모세 바본가요? 아니 그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그 애굽의 요 온 세상을 다스리던 그 애굽의 왕자 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보화로 여겼대요.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엇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기쁘게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떠나. 세상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던 삶에서 떠나고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에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영광과 특권으로 여깁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세상 보아 아낌없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천국.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오히려 예수님의 보화와 천국 기업에 비하여 보니 이 세상을 해로 여기게 되고 배설물 같이 여기게 된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잘하는 것은 남이 어떻게 하는가는 잘 봐요.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누는 기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때 나를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분이 되어 계신 건가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죽어서나 갈 곳인가요? 우리는 이 보화와 이 기업을 얻은 자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보화, 영원한 기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우리가 살던 이 본토를 떠나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와 기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내로서 떠나고 버리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에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구절이죠. 그날에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을 향해 떠나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아 그날 오면 난 다 버리고 떠나야지. 지금부터 그것이 안 돼.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날에는 잘 될까요? 하나님은 그날에 있을 일들을 지금 이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버리고 떠나서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노쇠하여 갈 때마다 죽음을 향해 갈 때마다 더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더 붙들고 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았던 것들을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고 버릴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일주일의 패론도 그래요. 6일 동안 살게 하셨죠. 주일은 어떻게 하셨나요? 6일 동안의 삶을 떠나고 버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구별되어 나오라고 하십니다. 연습이에요. 매주일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일주일의 삶에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해야 하지만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로 따로 구별해서 다 버리고 떠나서 이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그날처럼 맞을까요? 6일과 주일이 구별이 없으면 그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도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또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롯의 처는 세상을 떠나거나 버리지 못한 삶의 대표적인 예로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떠나지 못하여 결국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소금은 언약 저주의 심판을 가리키죠. 떠나지 않는 자들, 버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떠나지 못하여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은 롯의 아내와 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푯대를 향해 계속해서 떠나는 삶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푯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의 푯대시냐? 그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 떠나고 버리는 삶의 경주를 이미 달려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버리시며 철저히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천국 기업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앞서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도 결국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버리고 떠나는 삶 살다가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부르셨고 어떻게 이뤄가고 계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더욱 버리고 떠나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얻으시는 믿음의 경주 달려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뤄가시고 완성하시는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갈 길을 가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버리고 떠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기업, 더 나은 보화, 우리 예수님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